예,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다 같이 대답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신문답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면 신문답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보았어요. 남자만 아니라 남녀로 지으셔서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난 시간부터 본 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계속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성품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죄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아들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올바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태어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처럼 태어나고 하나님을 삶에서 버린 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죄인의 타락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 거룩함의 형상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어느 희생제사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죄로부터 구별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도 구별되지 못해서 이제 더럽혀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죄인의 삶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의의 형상은 righteousness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우리가 의로움이 있느냐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함이 있어요 죄인의 삶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가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타락 후에는 이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가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은 건강한 예배의 삶, 즉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의 삶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기쁜 뜻을 따라 자기를 거룩하게 바치고 하나님이 진리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담과 이브가 둘이 공동체를 세워서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게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인데 죄인이 이것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삶도 다 타락하여 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는 교제 자체도 없어져요. 가정에서도 없어지고 교회라는 것 자체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그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뭘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 뜻으로 품게 되고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서 이 커뮤니티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교제 나누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예수님의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그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뭐 예수님을 믿고 알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오지 않거나 또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예배와 이 교회가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두 가지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이제 이 형상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잃어버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약속하시죠. 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된다는 거죠. 이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래서 그런 회복이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주신 새 직분이에요. 이스라엘에 새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그 새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에요. 또 특별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새 형상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보여주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는 아직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지식으로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아는 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지식으로 회복된 형상을 증거하게 하셨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 되는 시대는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섬기게 하셨지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건 아니죠. 제사장은 어떤 형상이에요? 거룩함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함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다고 하시지만 제사장의 거룩한 것하고는 또 차별이 있는 거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에 있어서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모든 왕들이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왕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공의죠. 공의.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데 사울 같은 왕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굉장히 부분적으로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보여주시지만 어쨌든 이 새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읽어도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이 새 직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왕국. 이스라엘이 그 이 새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세우질 못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도 않고 그 새 형상도 온전히 증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시냐면 이 새 직분의 사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지자는 이제 모세의 계보를 따라서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죠?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아론의 이제 후손들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왕은 이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뭐 북쪽은 또 다르지만 그 왕들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또 형상을 잃어버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바뀌어가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망하는 걸로 끝나요. 구약은.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거나 온전히 유지할 수 없지만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첫 창조 때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형상은 누구를 항상 얘기하냐면 그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이거든요. 그 아들 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형상을 온전히 증거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참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진리에서도 거룩함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움에 있어서도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성경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뭘 이루시는 거냐면 자기 형상으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첫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그죠? 창조가 일어났는데 온전한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성경이 보여주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그 형상대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여져요. 왜? 그분이 아들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증거하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셨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의 세 직분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세요. 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분의 형상을 따라 선지자로 세워졌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 아들, 아들이신 하나님. 이 아들을 또 다른 구절에 가면 말씀이라고 하시죠. 말씀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참 제사장으로 오세요.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 신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삼위 하나님도 서로 서로에게 자신을 거룩히 바쳐서 교제를 나누시던 거기에 계셨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흠없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거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함을 가지신 참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참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어 순종하신 참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의 형상, 그렇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형상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그 세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뭐냐?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뭘 알려주고 있느냐?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산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그 삶을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도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뭐죠? 우리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뭐죠?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과정.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난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again이라는 단어가 above라고 쓰여요. 그 원어적으로는. 그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것부터가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뭘로 드러날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원의 그 적용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중생하셨을 때 우리 삶에서 따라오는 과정.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씨름해 주셔서 야곱에게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세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네, 맞아요. 말씀이 들어가죠.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과정이죠. 이것도 첫 번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따라오고 성화가 따라오고 영화까지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시작점에 이 중생이 있다는 거,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우리도 세 가지 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의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세 가지 성품 그리고 세 가지 직분 거기에 따른 직분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것도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예수님처럼 이제 세움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인데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미리 정하여졌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게 그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면 또 누구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형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새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함께 연결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 예수님의 새 직분의 형상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성품, 그 형상. 의로움, 지식,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형상. 이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새로운 우리 예수님의 형상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형상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뭘까요? 지식이에요. 지식에서 즉 복음 진리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더욱 거룩하여져가는 더욱 누구에게로 구별되어 가냐면 예수님께로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욱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품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첫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 구원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 형상도 타락하나요? 아니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곧 뒤에 고린도서 15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새로워진 형상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죄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서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상이었죠.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수도 있는 타락할 수도 있는 형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회복된 예수님의 형상은 그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형상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왜? 누구를 닮은 형상이야? 둘째 아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영화에까지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그 형상으로 인치심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이 형상에서 우리가 자라가다가 하나님이 씨름해 주셔서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 속에서 성화되어 가다가 마침내 영화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러 우리가 이 형상을 온전한 형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미약하게 보여도 정말 오늘 야곱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 줬는데 그 걸음만 한 걸음 뛰는 게 그렇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더딜 정도로 하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분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을 볼 거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볼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똑같은 형상으로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형상이 회복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서 이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형상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다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믿고 아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예? 전혀 상관이 없이 문소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어떻게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가서 떠들어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관심하든지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이런 지식으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된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도. 거룩함. 이 거룩함이 회복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뭔 상관이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죄에서도 구별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지금 내 이 형상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나를 바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나를 드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어떤 그 안타까움과 그 열망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의로움의 의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었어요?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뭐 지키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왜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왜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왜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완전히 세상 뜻대로만 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안에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딴 길로 잘못 갔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고 계실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지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형상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자꾸 내 주위에 뭐 딴 일들이 막 잘 되고 뭐 이게 해결되고 이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애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는구나.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창세기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 안을 변화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애서라는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고 홀로 남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지 그 세상 현실이 변화되는 모습은 없어요.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겨지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때 가장 귀한 주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속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 이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데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형상에서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저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 복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지고 의로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거지 그냥 도덕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 세 가지 형상이 다 회복되었지만 물론 그 형상의 어떤 성화에 가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거는 다 있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시작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항상. 지금 그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서 이 성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잖아요. 뭐 하게 하세요? 교회 세우게 하세요. 교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교제가 일어나고 정말 이 커뮤니티를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예배 중심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교회도 이 세 가지 형상을 늘 증거를 해야 돼요. 특별히 지식으로의 형상, 선지자 직분을 증거를 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교회는 또한 제사장의 형상으로 거룩함의 형상을 잘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함의 형상을 우리가 성례하고도 많이 연결을 해요. 성례로 올바른 성례를 집행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바치며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왕의 사역은 의로움의 사역은 교회의 치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때도 다스리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말씀 안에서 다스리라. 그래서 교회의 치리가 또 올바로 이제 이루어져야죠. 그때에 이제 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잘 증거되는 거고 그 안에서 건강한 예배 삶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이제 스미스 신앙 고백도 같이 읽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 형상을 주셨다고요. 이 성품이 있어요. 지식과 또 거룩함과 의로. 그러면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이 이 성품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식에 있어서도 거룩함에 있어서도 의로움에 있어서도 더욱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려는 열망. 근데 구체적으로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더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골로새서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걸로 얘기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그 새 노래로 찬송하고 찬송이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천국 공동체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삶으로 더욱더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만 하고 오늘도 그 이름을 주셨다. 이름만 주시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 이름을 주시고 계속 역사해 가시고 우리도 그 이름을 붙들고 계속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을 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형상에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형상에서 더욱 자라가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더욱 힘쓰는 삶으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하나 된 것에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다섯 가지 내용 생각나세요? 벌써 이게 일주일이 지나서 너무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나요? 그 예수님의 삶을 명하세요. 다섯 가지. 저도 지금 생각이 갑자기 얘기해서 가물가물.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운전 피하라. 네.
하나씩 일단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천국 본향이 있는 것만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그 형상을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안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도 되는 거였죠. 형제들 안에. 두 번째로 예, 온전케 되어라. 서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됨 속에서 자라가는 걸 위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 하나 온전히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형제들을 온전히 세워가며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 한국어권 연로하신 성도님들만 온전케 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권의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영어권에 있는 모든 그 다민족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가야 되고 세 번째 뭐죠?
위로를 받으라.
너무 좋아요. 뭐 제가 기억을 못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하늘의 위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위로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위로를 받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 원 마인드 라이크 마인드. 누구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막 모호한 소리예요? 붕뜬 소리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 진리와 의와의 거룩함에 있어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라. 마지막으로
화평하라.
아멘. 네. 매일 말씀에 젖어 사는 저런 분이 모습이에요. 예, 딱 나와야죠. 그죠? 어쨌든 화평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늘 구하는 것도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면서 하는 거지만 우리끼리도 화평을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문제만 없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삶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근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을 때 말이 된다고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두 번째고 말은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더 열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예배와 우리의 교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기서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7시에 우리 자녀들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부모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6월 달에 금요 성경 공부가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 보시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 나가실 때 그 두 장 꼭 가져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도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또 교제 나눠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패하여져가는 겉사람의 현실에 우리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속사람의 현실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는 이 현실을 따라 우리도 진리와 거룩함과 의의 형상에서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 우리 서상경 성도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